창세기를 통독하고 있는데, 만약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창세기 통독할 때꼭 필요한 꿀팁을 하나만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답할 겁니다. 두개 드리면 안 될까요? 이 창세기 읽는 거를 하나로 하라는 건 무리죠. 그래도 만약에 고집해서 하나로 창세기 통독 어떻게 할 건가 질문하신다면 저는 아브라함에게 집중하라 이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창세기는 두 덩이로 나눠진다고 보입니다. 아브라함 이전과 아브라함 이후. 아브라함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사실은 이제 이 창조하신 게 창세기의 핵심이긴 하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50장을 다 통독할 때 무엇이 꿀팁이 되느냐 하는 게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름답게 하셨죠? 그러니까 창조한 모습을 보면 감탄과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탄과 기대가 한숨으로 바뀝니다. 죄 때문이죠? 죄를 지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도 나아질 게 없었습니다. 더하면 더했지. 그래서 점점 세상이 악해지는 거죠. 살인도 벌어지게 되고, 홍수가 생길 수밖에 없을 정도로 모든 인간의 행위들이 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로 세상을 정리하죠. 그 이후에 나아졌습니까? 또 나아진 게 없어요. 그 위에 똑같은 모습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어디까지 가냐면 바벨탑 사건까지 갑니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직전에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을 보실 때 이렇게 정리하시면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대조를 이루게 되는데, 바벨탑 사건은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의 이 결정판이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가 하나님의 버금가는 하나님 필요 없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이름을 내자. 멋진 문화를 만들자. 이게 바벨탑 사건의 핵심이었고요. 결국 안 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번에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 그리고 네 자손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하나님 손에 의해서 창대케 되는 것만 진짜인 거죠. 확인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뭐를 주어?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내가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 자신이 복이 될 거라고, 복덩어리가 될 거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등장한 다음에 창세기 이제 12장부터 여러분 이미 지난주에 읽으셨고 이번 주에 읽으실 부분이 아브라함 이야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손자, 증손자, 이 이야기가 쭉 연결되죠. 그러니까 4대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아들이 이삭, 그 아들은 야곱, 그 아들은 요셉. 이렇게 4대에 걸친 이야기가 창세기에 쭉 정리되고 있는데, 우연히 이네 사람의 이름이 다 이응으로 시작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이응입니다. 이 내용들을 쭉 읽으실 때 여러분의 관심을 이렇게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중에 제가 볼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다음은 야곱이에요. 그 다음은 요셉입니다. 그리고 이삭 이야기가 가장 이 안에 비중이 적습니다. 그건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 믿음의 조상 삼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형성돼야 되는데, 이게 야곱의 열두 아들을 중심으로 열두 지파로 발전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다이네그 위대한 인물들, 족장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지만 아브라함 다음에 야곱의 받은 은혜가 크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 일생에는 참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과 오늘 이 시간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이 85세가 됐을 때 하나님 앞에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별의 순간 이렇게 이름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어요. 천하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자손이 없는 걸 보니까 이게 자손의 축복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분명히 네가 큰 민족을 이룬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 자식이 하나도 없는 거야. 85세. 85세 됐을 때. 어느 날 밤에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렇게 끄집어내셔가지고 하늘에 별이 가득한 걸 보여주셨죠? 이게 별의 순간입니다. 이 별의 순간, 별을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음으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받은 그 순간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그의 의로 보셨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자막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서 믿음은 단순히 좋은 일을 내가 수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믿음은 자기 인격 깊숙한 곳까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85세가 되었습니다. 사실 75세 때, 그로부터 10년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이 그 언지를 받게 되는 거죠. 네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너를 축복해주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창세기 12장 2절에서 본 것처럼 너는 복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신 지 10년 뒤에 지금 이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10년 동안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던 거죠. 근데 보여주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이 많아지리라. 아브라함이 그것을 자기 인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혹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너무 좋은 일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시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작은 의심을 갖는 경향이 없으실까요? 많이들 있으시죠? 네. 너무 좋은 일이니까 이거 뭐 일어나면 뭐 매우 좋고 뭐 안 일어나도 뭐 아브라함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 그 의는 정말 이 일이 나를 통해서 일어난다. 그리고 이것은 나 개인의 영광이나 나 개인의 축복이 아니라 천하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이 얘기가 믿으니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 이 말씀의 의미인 거죠. 근데 그러고 시간이 또 15년이 지나갔어요. 앞에 10년, 뒤에 15년이 또 지나가. 애가 없어요. 그 애가 없어서 고민할 때 이제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으로 가는 겁니다. 창세기 17장에 가면 하나님이 한 번 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진짜 아이를 가질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사라를 통해서 가질 것이고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것까지 가르쳐줍니다. 이건 17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에 85세 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시고 99세가 돼가지고 15년, 14년이라도 상관없어. 그 어간이 지난 다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확실히 이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겁니다. 한번 성경을 봤으면 좋겠는데 찾으셔도 좋겠고요. 창세기 17장 한번 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까이 본문 바로 앞에 있으니까 창세기 17장 15절을 보시면 사레였습니다. 그때까지는 사라가 아니라 이제 사레를 사라로 바꾸라고 얘기합니다.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아줄 테인데 그녀가 사라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리라는 겁니다. 열방의 왕들이 사라를 통해서 주어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17절에 보면 아브라함도 이 얘기를 듣고 피식 웃었습니다. 에이,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될 거라는 확인을 주는 겁니다. 그 19절을 보시면 19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게 중간에 그와 언약을 세운다 했을 때 그는 사라가 아니라 이삭입니다. 이삭과 언약을 세우리라. 그런데 사라가 이게 강조되는 거예요. 사라가.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사건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첫절 보시죠. 9절. 그들이 누군지 확인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배경을 살핍니다. 18장입니다. 창세기. 그러니까 조금 전에 17장에서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99세가 됐을 때 나타난 다음에 18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한가하게 쉬고 있는데 아주 특별하게 생긴 세 명의 인물이 그 집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이요, 이런 점이 멋있어요. 이런 점을 본받아야 돼요. 우리 같으면 지나칠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딱 보는 순간 아 이거 특별하다 하면요 그 특별한 순간을 놓치지 않아요.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모셔드려야 되겠다. 이 감이야, 이 감.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영적 감이 살아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걸 딱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요게 하나님 일이다. 요거 사탄 일이다. 요거 인간 일이다. 이거 하나님이 특별하게 행하시는 일이다. 요런 거를 분별할 수 있는 게 이게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가가서 그 세 명의 인물을 집으로 모셔요. 그 세 명의 인물이 여기 집으로 와서 이제 아브라함과 식사를 잘한 다음에 오늘 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인물이 원래 뭐 하려고, 무엇하려고 아브라함 집 앞을 지나갔냐면 소돔 고모라 멸망시키려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의 집에 와서 네, 우리가 소돔 고모라 멸망하러 간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이분들이 떠난 다음에 그때 바로 아브라함은 중보기도에 들어가요.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있었습니까? 조카 롯이 있었어요. 이게 있을 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롯의 이야기하고 굉장히 엮여있다는 거 여러분 감지 못하셨어요? 롯의 이야기가 군데군데에서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이렇게 척척척 엮여져 있거든요. 그만큼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도 성경을 읽는데 중요한 관점이 돼요. 근데 이 롯이 있는 소돔을 멸망시키러 가겠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하는데 의인 몇 명이 없었어요? 소돔에? 10명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런 거는 믿지 않은 사람도 어디서 주워들어서 알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그 10명이더라? 5명인가? 15명인가? 이러면 안 돼요.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다. 한 명 있었잖아요. 아, 그 롯 가정. 응? 근데 그 얘기하고 이게 좀 연결되어 있는 건데, 근데 이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러 가면서 아브라함 집에서 대접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17장에 있었던 1년 뒤에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한 번 더 해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관점에서 구절을 보시면, 자, 구절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근데 왜 안 나왔어?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집에 귀한 손님이 왔는데 집에 안주인이 왜 안 나오고 장막에 있는 거야? 뭐를 암시하는 거죠? 사라가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을 하고 해석을 합니다. 아마도 사라도 세 명의 방문자가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방문자가 와서 또 아기 가질까 봐, 아기 얘기할까 봐 아예 나는 애못 가지니까 너무 오래 기다렸잖아요. 아브라함이 85세 때 별의 순간 있었잖아요. 85세 때, 이건 퀴즈. 아브라함이 85세면 사람 몇 살? 75세. 할렐루야.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99세니까 사라는 몇 세? 89세. 아이를 갖는 얘기를 할까 봐 숨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사라야 어디 있느냐 이런 뭐 떠오르는 거 없어요? 이거 숨었다는 얘기잖아요. 숨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숨었잖아요.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물으시잖아요. 이거 성경에 많이 나와요. 어디 있느냐 그러면요 모르셔서 묻는 게 아니야. 네가 지금 시험 들었구나. 네가 뭐 섭섭한 게 있구나. 낙심하고 있구나. 의심하고 있구나. 그런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질문을 하실 때가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사라가 어디 있느냐. 사라가 지금 시험에 들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0절 다시 한번 이제 중요한 그 본문의 요지가 선포됩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흥미로운 것은 10절에 그가 단수로 나와요? 9절에 그들은 복수였는데 10절에 그는 왜 단수일까요? 조금 더 읽어보면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10절에 그가는 여호와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세 명의 인물이 있었지만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세 명의 인물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확신을 주고 얘기한 것일 수도 있고, 세 명의 인물은 있지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직통 대화를 하고 있다고 봐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둘 중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반드시 내년 이맘때, 그러니까 지금 임신한다는 얘기야. 지금 임신. 내년 이맘때 내가 너에게 돌아오리라. 사라가 반드시 약속한 대로 아들을 가지리라.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때 사라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장막에 있었습니까? 엿듣고 있었습니까? 엿듣고 있었어요. 장막에 있다 그러고 또 그 얘기는 엿듣는 거야. 도대체 이게 무슨 심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심리가 우리에게도 나타납니다. 화났어. 삐졌어요. 그래서 장막 가서 있겠다고 들어갔어요. 또 무슨 얘기를 하는지 궁금해. 그래 나하고 귀는 또렇게 하고 듣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자, 이 얘기를 들으면서 사라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인데 나이가 많아요. 이미 물리적으로 생리적으로 애를 가질 수 없는 상태다. 11절 얘기하고 있고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자, 12절 사라가 웃었어요. 어떻게 웃었습니까? 속으로 허허허 하고 웃은 게 아니고 속으로 웃었어요. 여러분 이 웃음은 어떤 종류의 웃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 답을 해보셔야 돼요. 오늘 설교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웃음은 어떤 웃음이라고 보이세요? 비웃음, 냉소, 실소, 실망의 표현, 낙담의 표현, 포기의 상징 뭐 이런 거죠. 하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속으로 하고 있어요. 속으로 하고 있어요. 이 속으로 사라는 비웃고 있습니다. 어때요? 사라의 이 비웃음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네, 전 이해가 갑니다. 제가 사라라도 속에 비웃음 가질 수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미 생리적으로 안 돼. 두 번째는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너무 오랫동안 이 일은 어쩌면 요즘 표현으로 사라에게 있어서는 희망 고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이 순간을 피하고 싶었고 부정하고 싶었고,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냉소, 의심, 낙심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사라의 인생은 굉장히 축복받은 인생이죠. 꽤 잘 나갔던 것 같아요. 우선 여성이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보통 아름다운 게 아니고 어느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서 돋보일 정도로 아름다웠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뭐 결혼도 잘한 것 같고요. 그런데 그녀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애를 못 갖는 문제가 있었죠. 이게 그녀에게는 평생 고통이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인생도 이렇게 돌아보면 거의 절대 다수의 성도의 가정이나 개인에게도 사라의 불임과 같은 자기만이 짊어지고 있는 풀 수 없을 것 같은 평생을 가지고 갈 것 같은 그런데 벗고 싶은 그런 기도의 제목들, 인생의 숙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아마 그런 인생의 숙제들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별히 인생을 오래 살수록 더 풀리지 아니하며 이걸 더 이상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해야 되는가? 라는 그런 숙제들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젊다고 해서 예외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오늘 사라의 비웃음은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이런 현상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만큼 했는데, 내가 인간으로 바랄 만큼 바랬는데, 내가 이걸 얻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해볼 만큼 해봤는데 하나님 섭섭합니다. 그런 웃음일 수 있어요. 더 이상 안 되는군요 라는 포기의 웃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웃음을 사라가 웃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이제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하나님은 이 문제를 다루고 계십니다. 첫째, 들추어내셔요. 13절을 보시면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준비되셨죠? 네, 읽으십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사라 속에 있었던 그 내용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사라 입장에서는 아주 놀랄 일이죠. 놀랄 일. 이게 여러분 의심이 믿음이 되려면요 놀랄 일이 한번 발생해야 됩니다. 내가 의심하고 있다는 사람 사실을 하나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장막에 있지 않고 엿듣고 있었는데 아무도 모르게 엿듣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엿듣고 계신 것도 알고 아는 거예요. 엿듣고 있다는 게 들킨 거예요. 하나님 앞에 뿐만 아니라 속으로 비웃었는데 속에 무슨 생각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아신 겁니다. 자, 확인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의심, 낙심, 비웃음, 실소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셔요. 내가 마음에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 중에 사라와의 지금 이 문제와 같은 아기의 문제를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은 사라로 하여금 이 문제를 들추시면서 사라의 마음의 상태와 믿음이 어떤 건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추실 때요, 망신 주려고 들추시지 않아요. 너 참 형편없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려고 들추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이끄시려고 하나님이 숨겨진 사라의 생각과 인생을 들추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들추신 다음에 하나님이 꾸짖으실까요? 덮어주실까요? 믿음대로 될 겁니다. 어떤 이 학생이 옛날 얘기인데요. 경상북도 조그만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집이 그런대로 괜찮았고 아버지가 아주 꼿꼿하신 분이셨습니다. 아들을 공부시키려고 대구로 유학을 보냈답니다. 저보다도 더 나이가 많으신 분 이야기입니다. 대구에 고등학교 때 유학을 갔는데 공부가 그렇게 하기 싫었대요. 그래서 맨날 놀았답니다. 결과는 이제 시험을 보고 성적표를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시간입니다. 성적표를 받았대요. 제가 몇 등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거의 꼴등이었답니다. 그래서 61등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61등 성적표를 받고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이 성적표를 보이려니까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 들여다보니까 육자를 지워보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날 성적표 쓰고 지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싹 이렇게 지워가지고 육자를 지운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갖다 보여주니까 아버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기 방에 가서 각성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그 이후로 열심히 공부를 했답니다. 대학을 가고 박사까지 돼가지고 교수가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과거에 잘못한 것을 고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옛날에요 성적표 이렇게 고쳤습니다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보시다가 내가 다 알고 있었다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면서 덮어주시는 게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들추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들춘 다음에 망신 주려는 것이 아니라 의심을 갖고 부족하고 연약한 그 상태를 더 깊은 믿음으로 이끌어주기 위함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사실요 한 번에 쭉쭉 크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의심이 있을 수 있어요. 낙심도 하고요 거의 포기할 뻔하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단단한 곳으로 이끌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패턴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3보 전진하고 2보 후퇴하고 3보 전진하고 2보 후퇴하는 거예요. 2보 전진하고 3보 후퇴하면 안 돼요. 그럼 뒤로 가는 겁니다. 3보 전진하고 2보 후퇴하는 걸 통해서 시간이 지나면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지속적으로 자라나는 거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이 숨겨진 부분들을 들추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들추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의심하는 사라에게 확실한 인증을 해주셔요. 확실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게 14절입니다. 자, 14절 준비되셨죠? 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세 부분이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느냐? 여러분 아멘 됐어요? 아, 좀 크게 하셔도 되는데.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걸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사라가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의심하는 사라를 하나님이 꾸짖으신 게 아니에요. 더 깊은 확신을 주신 겁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리고 이맘때, 1년 후에 이맘때 내가 너에게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돌아오셔야 일이 해결된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있으리라 분명히 말씀해 준 겁니다. 이런 확신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라는요, 아들을 낳기 전에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진짜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히브리서 11장 11절이 가르쳐줍니다. 자막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을 알아서 믿음으로 아이를 얻었다는 거예요. 사라가 믿음의 여인이 되었고 약속대로 믿는 이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고 우리를 들춰내실 때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 15절인데요. 15절 보십시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며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읽으면서 참 사라 문제 있다. 어쩌면 우리 같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우리 다 아멘했잖아요. 야 사라는 그 수준도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있게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냐? 네가 아이를 가지라 하면 하면 끝날 거 가지고 제가 안 웃었어요. 제가 안 웃었어요. 웃어놓고선 변명하고 있잖아요. 변명하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들추실 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들추실 때요.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고 들추신다 그러면 변명하면 안 돼. 뭘 해야 되냐면요. 어떻게 하시는지 정말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함과 겸비함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자기의 자존심, 나의 생각, 좀 부끄러운 거 이런 거 하나 따질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루실 때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일을 종종 해요. 아, 제가 웃지 않았어요. 웃어놓고선 속으로 했으니까 모르실까 봐.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 웃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한번 우리에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라에게 있어서는 아들 못 갖는 게 인생의 숙제였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라에게 아들을 주실 거는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확실한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환경이나 오랜 기도의 무응답 때문에 사라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은 그런 자리에 나가게 됐습니다. 약속에 의심이 생긴 것이죠. 믿음에 빨간불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 이걸 다루셨어요. 하나님께 여호와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 나는 약속대로 1년 뒤에 너에게 반드시 돌아온다. 너는 아이를 갖는다. 사라의 문제가 풀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숙제는 사라에게 있었던 아이를 못 갖는 문제와 같은 문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혹시 그런 문제가 있으십니까? 이렇게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다루시는 거구나. 사라처럼 나의 믿음을 다루셔서 더 깊은 믿음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사라에게는 아들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 얘기를 안 했는데 내가 기대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주신다고 얘기를 안 했는데 내가 그것을 달라고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유노는요, 하나님이 내가 기대하는 걸 바꾸시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인생 천차를 통해서 그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끝납니다. 이건 변함이 없어요. 내가 어느 순간에 어느 구간에 인생에 무엇을 위해서 잠시 원하는 것, 이것이 10년, 20년, 30년의 기도를 통해서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하나님은 그 대상을 바꾸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인생이 망가진 게 아닙니다. 그 인생이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 인생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안 웃었어요. 우기지 마세요. 제가 웃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하실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특별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어져 나가는 것은, 믿음이 이어져 나가는 것은 반드시 시행이 됩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봅니다. 맨 끝에 왜 하나님과 사라는 이런 사실 사라는 되게 유치하고요. 사라가 두려워서 제가 안 그랬는데요? 그러면 네가 안 그랬니? 뭐 그러실 수도 있는데, 끝까지 다시 네가 그랬대. 사라는 나 안 그랬어요. 하나님 너 그랬다. 나 안 그랬어요. 너 그랬다. 이러고 있어요. 너 웃었니? 안 웃었어요. 너 진짜 웃었지? 안 웃었어요. 너 웃었어. 이러고 끝났잖아요. 이게 유치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복선이 깔려있습니다. 어떤 복선이 깔려있냐면 사라의 인생이 웃음으로 끝날 것이라는 복선이 깔려있습니다. 사라는 본문의 이야기 가운데 마음속의 냉소와 실소를 통해서 비웃음과 그냥 실망스러운 웃음을 보였는데, 하나님 너 웃었지? 이제 진짜 웃게 해줄게. 진짜 웃음이라는 게 뭔지 가르쳐줄게. 그 얘기하신 거예요. 21장 되면 사라가 아이를 품에 안고 활짝 웃는다는 얘기는 없지만 그 장면이 활짝 웃는 모습입니다. 즐거워하는 것. 이 즐겁다는 이 히브리어가 원어로 보면 에덴이랑 의미가 통해요. 에덴 동산이 회복됐다. 이런 의미도 그 안에 나타난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마지막에 활짝 웃는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을 꼭 마음속에 담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실망하고 어려워서 울기도 하고 또 참 영혼 없는 웃음을 지었던 그 순간이 그때 돌아보면 내가 왜 저랬지? 하고 웃을 겁니다. 웃음 가득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바라보며 이 시간에 나의 믿음이 더 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